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오늘 제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그 삶의 참 힘을 구하는 그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초원에 나가셔서 골프 치는 성도님으로부터 그 힘 빼라는 말이 그토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전하는 말씀도 이토록 신속하게 역사하는구나. 나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힘 빼고 그리고 영적인 삶에 어떻게 내가 더 집중하고 거기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가는 삶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삶에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말은 영적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다. 주님을 담는 것이죠. 또 인격적인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유익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 삶이 무슨 뭐 환상이고 또는 뭐 아니면은 그냥 예언이고 이런 것 아닙니다. 영적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아주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즉 나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성경대로 잘 지어져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새해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삶이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풍요롭기를 원하는 소원을 정말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항상 뭐 매일 모이는 게 아니니까요. 예배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따로 가는 친교라든지 또는 목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 바가 결코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이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면은 그 자기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피상성과 형식은 항상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했다. 아유 내가 너무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피상성과 형식적인 그런 우리의 그 태도가 남아 있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는 또 잘 다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정말 영적인 삶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참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것,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 참여해서 경계해야 할 것, 특히 특별히 우리의 그 영적 삶의 중요한 현장인 목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이제 관계라든지 또는 일이라든지 또는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는 이제 경계해야 될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들 중에 오늘 제가 완벽주의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는 경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경쟁과 완벽주의는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경계해야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하느냐,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 걸 왜 경계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너무나 장황하고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삶에서 좀 다루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다면은 이제 제 소기의 목적이 이제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 이것을 잘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그 삶의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말은 그 말 뜻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예, 나는 완벽하니까 아니, 완벽주의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히 다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완벽주의라는 말은 내가 그 어떤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라든지, 뭐 우리 모든 영역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거기서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데, 완벽을 우리 누구나 다 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완벽을 추구할 때 너무 불필요한 힘을 많이 들여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삶에 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왜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인은 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갈망과 이제 우리 추구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꼭 신앙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내 분야에서 나 최고가 되고 싶다. 나 탑가이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삶이 좀 단정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거. 또 깨끗해야 된다. 나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나도 모르게 생성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정결해야지, 단정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뭐 또 최고가 돼야지 하는 그러한 추구 속에서 완벽주의가 생겨날 이 발동이 걸려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런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상 자기에게 크거나 작은 강박, compulsive feeling이 생겨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만 하는데, 그런 압박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깨끗해야 돼. 난 항상 정돈이 돼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나는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 그런데 청소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을 봤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더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쩌자고 5분만 더 청소를 빨리 했으면 그 깨끗한 걸 그대로 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수치스러운 불필요한 수치입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또 멸시해요.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아직도 훈련이 덜 됐나 봐. 이러면서 자기를 멸시해요. 이것도 완벽주의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나를 깨끗하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예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 항상 생깁니다. 불안은 큰 불안만 불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불안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맛있게 찌개를 끓여놨다고 이제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먹던 그 찌개 맛을 기대하면서 딱 맛을 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 그 찌개 맛으로부터 느끼는 것과 차이가 생겼죠. 불일치가 생겼죠. 이 불일치 같은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작은 불안이라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때문에 결국은 내가 불편해집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앙심을 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일부러 맛없게 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 불안의 결국의 과정과 결국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또 이 강박도 싫고 자기 멸시도 싫고 그리고 불안도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이제 완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원칙 세운다. 원칙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원칙에서만 따라한다.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뭐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 나는 원칙만 지킨다. 그것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면 율법주의죠. 원칙주의와 율법주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이 내적인 기제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 완벽주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그 뭐 빤하죠. 종의 멍에를 메어 쓰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그런 강박과 또 불편함과 또 멸시와 또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파도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완벽주의에서도 또 이제 더 나아가는 그 더 나쁜 지점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화를 겉으로 내는 것만 화가 아니죠. 속으로 내는 것도 화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내는 화나 속으로 내는 화나 똑같이 나쁩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너는 화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를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안으로 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 결국은 항상 보면은 불편하게 보이게 만들죠.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듯한 그런 굳은 표정과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노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상냥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분노는 대번에 분노가 생겼다는 말 대번에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은 걸 다 아시겠죠, 그죠? 예. 네.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제 성화된다, 또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해져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니,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완벽해져야 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완벽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인간답게 완벽해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걸리는 것이지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표 삼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정성도 드려야 되고 또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해서 그럴듯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신앙심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화되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는 새로운 나쁜 그 겉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영적 바리새적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또는 강박이 있거나 불편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신경 과민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은 내적인 어려움을 겪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저 사람 또 심리학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훨씬 뒤에 얘기한 겁니다. 심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완벽주의나 뭐나 이런 거는 정말 몇십 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0년, 300년 전에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봐도 아, 벌써 완벽주의 간파하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는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실한 성도들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는가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을 발견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참 못돼서, 내가 아직도 흠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정죄하고 있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소위 철저한 양심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아주 나쁜 악으로 존재한다. 존 웨슬리, 그 순회설교했던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이 그 남긴 글입니다. 우리가 완벽주의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겉모습은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만나보면은 곧 좀 다소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완벽주의는 자기중심적인 기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판단의 기준이 있고 자기가 설정해놓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확장될 수도 없고 서로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제 좋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판단의 요소들이 이제 모든 영역에 해당하죠. 뭐 신앙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교회 일은 이래야 된다. 뭐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장로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준들이 많습니다. 깊이 들어보면 본인은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신념 체계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념 체계라는 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belief syst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육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내가 아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럴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아 이럴 때는 내가 먹기 싫어도 밥을 끝까지 먹어야 내가 칭찬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양육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고자 한다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나는 꼭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그 믿게 된 생존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백동욱 집사님은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belief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 생존 방식,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예의와 제사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2006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상주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장례식장 이른 아침부터 어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 거죠. 근데 그 큰 소리가 나면은 옆에 사람들은 편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지금 애도의 자리 속에 온 모든 수십 명 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막 이러고 막 아래 위도 없어졌어요. 그토록 유교 예의 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른들이 완전히 하극상이에요. 이게 한번 어긋났다고 하니까 그냥 형님한테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이면 체면 안 차리고 사람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한 것인데요. 그래,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분의 신념 체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냥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념 체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느 누구도 누구의 신념 체계를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봐요. 우리의 자녀의 신념 체계도 부모가 고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념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의 체계 속에서 그 기준대로 프레임대로 하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고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생명과도 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자기의 신념 체계가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상태가 계속될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맛도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강박과 그 못마땅함 속에서 그런 또 불일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불필요한 내적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은 얘기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사귀고 더 친밀해지든지 하면은 계속 그 관계가 그런 붙들려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신념 체계가 강한 사람은 특별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윗사람이라고 다 멀리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할 때는 좀 자꾸 까다로워요.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죠. 평화를 위해서. 그러다가 피해갈 수 없을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럼 또 갈등이 일어나고 알력이 일어나고 싸워야 되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올해도 지나면서 같은 일로 두 번 이상 누구와 마찰을 빚었다 라고 하면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싸움과 갈등을 빚어내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이유가 되겠죠. 특히 부부간에는 정말 좋은 성찰의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완벽주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심하거나 약하거나 또 분야가 다 다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내적이거나 내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신념체계도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외적으로 좀 이렇게 막 잘 망가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러는 경우가 있죠. 끄떡하면 화를 내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많은 힘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느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집에 있으시는 것처럼 편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영어로 하면 He's so at home. 너무 좋아요. 어떤 막 불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심정에서는 막 뭐 막 이렇게 막 들끓거나 막 뭐 적개심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속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것들 자기 신념 체계 때문에 그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그 완벽주의에 사용해야 할 이 많은 힘을 우리가 빼고 그 운동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말이 약하게 치라든지 아니면 슬슬 치라는 말 아니죠. 그죠? 더 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힘을 빼라는 거 맞죠? 탁구 코치님이 지금 저한테 또 좋은 학생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말은 약하게 해도 된다, 설렁설렁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에서 힘을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예 나 됐어요 뭐 그러고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써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 힘을 써야 하는가,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영적 삶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풍요롭고 유익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뭘까요? 화목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내가 참고, 화목을 위해서 내가 더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더 큰 힘으로, 더 진정한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표어로 삼을 말씀을 제가 고민 끝에 이제 정했는데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로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행복하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선한 목적을 부여하신 것 다 아시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을 때도 교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그 놀라운 부요함을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 교회 탄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낙오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완벽주의로 접근하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지켜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걸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99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내 한 명은 낙오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바로 그 일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데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업을 향한 이 방향성,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화목, 하나됨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짐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힘을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잘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정말 제가 과분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설교의 가장 큰 비중은 하나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시리즈 말씀도 드렸고 하나됨에 대한 그 주제가 설교에서 거의 빠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가려는 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6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완벽주의가 계속해서 크게나 작게나 우리의 이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쉽게 무시하고 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추구하는 교회의 아주 소중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나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하나됨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소중한 하나의 도구 무엇일까요? 목장입니다. 목장. 우리 교회는 목장 제도를 지금 20년 넘게 유지하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목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땐 누가 완벽주의가 어떤 성향인지 뭐 어떤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네 가정,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일곱 가정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완벽주의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가 드러날 수 있는 적나라하게 폭로될 수 있는 좋은 의미로입니다. 적나라하게 폭로될 수 있는 현장은 교회에서 목장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목장에서는 내가 하나됨이라는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나의 성향은 어떠하고 나의 성품은 어떠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면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가? 내가 피상적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그 본연의 속성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꼭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목장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장 개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오고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장은 한 시즌에 갑자기 서너 가정이 확 나가버려요. 아 그러면은 한두 가정 그냥 달랑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시는 교우들이 있으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 새로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향 설정과 지침은 더 낫게 만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새로 또 이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게 될 그 목장 생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실 텐데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목회실에서 또 우리 목동들이 또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만은 결코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는 거 좋아요. 아이들 뭐 나이가 맞는다라든지 또는 뭐 우리 직업 뭐 군이 비슷하다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린 보통 동질성이 있으면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비슷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보다도 이미 목장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하나됨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 자원하는 결단 이것이 목장 구성원들의 가장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목정 구성원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휘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됨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와 자원하는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은 1년, 5년, 10년 목장 생활에도 그냥 상황에 떠밀려 갈 뿐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참 드물 것입니다. 복음의 참으로 풍성한 축복이 화목을 통해서 오는 길을 잘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니죠. 목장에 혹시 이제 비호감 인물이 있다 하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함께 있는데 좀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섬길지, 뭐 좀 너무 불편하면 어떻게 그래도 좋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래서 내 찬스를 봐서 딱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해야 할지, 그런 어떤 선하고 긍정적인 그 고민들 좀 내가 좀 밀고 당기고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대번에 그냥 저 사람 싫다고 얘기해 버린다라든지, 아니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상처받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장 개편의 어떤 한 이유를 들어보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편이 있을 줄 알고 길고도 이 장구한 세월을 목장에서 버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장 개편을 안 하니까 실망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 레이더에는 누가 그렇게 버텼는지 잘 잡히지가 않아요. 불특정 인물들로 남아있습니다. 제 조사 결과로는. 제가 아마 좀 무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그러는지를 모르겠는데 목장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꼭 얘기해요. 근데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멋진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안 오셨는지 제가 살펴보고, 그분 계시면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목장생활 못하겠습니다. 왜요? 인간관계 힘듭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다른 목장으로 좀 제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목장으로 가실지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같이 고민해 보시죠. 뭐 그러면 일단 떠나시기 전까지는 그 목장에 계실 수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있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랑 대화했습니다. 목동님도 물론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고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목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목장으로 가셔서 잘하세요. 이분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 목장에서 힘든데 그래도 나는 목장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지키고 싶은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 스텝 뒤로 간 것이 두 스텝 앞으로 가는 계기가 되게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얼마나 멋진 경우입니까? 우리가 꼭 앞으로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은 하나됨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됨 안에서 성숙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제가 뭐 6년 동안 설명해 드렸다고 했으니까 그냥 못 들으신 분이라도 아 그만큼 좀 강조성이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개편은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갈라서는 계기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뭐 다 털어놓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딱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사람 정말 내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목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깊이 또 오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의 저런 면은 내가 받아줄 수 있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나를 새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이렇게 못됐구나. 이런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나 나나 함께 성숙과 성화의 길을 가는 축복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못된 존재였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밥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그 몇 해 동안에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니 뭐 전부 다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웰컴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여기서 웰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웰컴 해줘라. 이것은 복음의 실천적인,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저는 여기에 저의 사역의 모두를 걸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하는 의사가 있으셔야 되고 또 자발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주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혹시 만져주시면 아 이건 정말,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시면 아 이건 정말 그토록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로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그 목장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장이 하나가 되죠. 목장이 하나가 되면, 하나됨을 이루면,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흘러오는 그 축복을 서로가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면 전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전도 아시죠? 그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전도는 원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 프로그램 해봤고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 하면 그냥 우리의 그냥 좀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좀 뭐랄까 공허함을 좀 이렇게 조금 좀 위로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삶이죠? 어떤 삶으로 전도합니까? 화목한 삶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됨,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말로밖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시고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정말 하나됨을 즐거워하고 축복을 많이 누리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 붙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또 뭐 오랫동안 따라 붙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축복의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거나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뭐 길티 필링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전도의 도구냐 하면 하나됨의 삶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됨 속에는 생명이 교통이 될 뿐만 아니라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에너지가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됨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년에 펼쳐지는 또 목장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잘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 죄성 안에서 그 경쟁과 또는 완벽주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도 물론 다루어 가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 힘을 얻음으로 어떤 그 삶이 열릴까 정말 그러면서 범사에 주님께 이르기까지 자라는 축복이 이 하나됨을 통해서 많이 많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이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됨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잘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